오늘 해설하게 될 이 두 항의 핵심은 인간의 운명은 모두 미리 결정되어 있다. 이런 운명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운 작정하심의 은혜에 속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전적으로 그 죄를 자발적으로 범한 인간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함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 교리는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인간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가련한 존재임을 밝혀서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구원에 대해서 성도를 궁극적으로 위안케 함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가변적이지 않다. 이것을 통해서 궁극의 위안을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함이 이 선택의 교리가 목적하는 바이다라는 거죠. 3항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택과 유기라는 작정을 하나님이 하신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먼저 고백서가 소도에서 밝힙니다. 예정의 목적은 인간의 영원한 행복 이전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더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광이 더해지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다만 창조와 구속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위대한 경륜과 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피조물들에게 드러나고 펼쳐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인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은 예정의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예정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소유의 문답 1번이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말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얼마를 유기하시고 그리고 이 위대한 구원의 모든 계획을 펼쳐가시는 이 위대한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그걸 성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 목적을 이해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택자라는 증거는 이 모든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늘도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이 땅에서의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정확히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인생이 그것을 목적하에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이, 다 그렇게 살지 않죠.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목적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성공을 위해서 신앙은 악세사리에 불과한 이런 신앙이, 이런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우리의 존재의 궁극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을 깨닫고 믿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말씀을, 이런 교리를, 이런 참 진리의 깨달음을 듣고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전혀 이것에 수반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지식적으로 들어서 알고는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조차도 올바른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같은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그 사람에게 존재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사람의 고백은 결과적으로 보면 가식과 위선과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작정을 통해 사람과 천사를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못박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까지도 예정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미 명하노니 이 구절이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나와요. 택하심을 받은 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천사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천사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선행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안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천사의 일부가 타락해서 땅으로 쫓겨날 때 타락하지 않도록 보존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은 유기된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그 버려짐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은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생명 안에서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사탄이 왕노릇하는 죽음의 종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이렇게 각각의 그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사망은 선택과 유기 모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아래 둔다는 점에서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자 안에서는 믿음을 창조하시는 방식으로 또 유기된 자 안에서는 죄악을 창조하시는 방식으로 예정하셨다는 대칭적 이중 예정을 우리는 부정합니다. 이중 예정은 인정하되 하나님이 택자에게는 믿음을 주고 불택자에게는 죄악을 짓도록 역사하고 이것을 대칭적 이중 예정이라 그러는데 이런 차원의 이중 예정을 우리는 부정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택자를 건져내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지만 유기된 자를 무죄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악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유기된 자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뭐죠? 핵심이? 유기된 자를 얘기할 때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기억하시나요? 내버려 두심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내버려 두신다. 죄를 향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향해서 달려갈 때 이것을 안 돼! 라고 막으시는 자가 있다면 내버려 두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내버려 둡니다.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죄를 짓게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다. 그들이 자발적 죄악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 두지 않고 또 말씀드립니다. 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설득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버려진 자들에게는 목사가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이해를 시키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것이 그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그 시간의 허비를 유기된 자에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나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이웃이 나를 붙들고 무엇이 믿음인지를 설명하면서 돌이켜서 바른 믿음의 길로 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유기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일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그 모든 말들을 일체 다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쪽으로 가버린다면 그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겠지만 버려두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고 훈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이 진리를 받아 먹도록 강권하시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것. 그러나 정작 버려진 자는 자기가 버려졌다는 사실 때문에 전혀 불쾌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유기된 사람이다 라고 여기려면 어떤 서운함도 섭섭함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벌 것 같은 두려움, 내가 버려진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전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버려진 사람이라면 자기가 버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불쾌하지 않는다니까요. 비웃고 조롱하고 말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뭘 버리기는 그따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그렇게 수없이 전도를 하고 권면을 해도 전혀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가 유기된 자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한 지옥의 불못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옥에 간다고 말해 따갑게 말해주어도 자기의 침대 속에 더 편안하고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주일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당신 계속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도 따뜻한 자기 침대 속에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고 나를 즐겁게 하는 세상과 세상의 친구들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기된 사람들이에요. 유기된 자가 멸망당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강제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한 자기 스스로 지은 죄와 불순종, 불신앙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에 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갔던 자기의 삶에 진리로 불의를 막아버린 인간의 능동적인 죄악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지 누가 지옥에 가라고 등을 떠민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수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을 묵상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과 선행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자기 부인의 진력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거듭난 택자의 삶이라고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런 거룩한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이야기고 그 양심을 통한 채찍과 깨달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성령의 같은 역사하심이 그 안에 전무하다는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없이 목사짓하고 성령 없이 교회 다니고 성령 없이 봉사하고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의 코스프레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제일 불쌍한 일입니다. 제일 불쌍한 일. 자,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그는 지금 어떤 재미로,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이런 게 이제 정말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누가 어떤 목회자가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고야 자기 교회 나온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나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택함을 입은 사람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사항을 보면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확고하게 결정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입은 천사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확고하게 확정된 존재들이다. 택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총수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14만 4천요? 신천지세요? 택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총수를 우리는 비가시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개별적으로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에게 적용되도록 성령이 보내진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그를 부르시고 믿음을 부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보존해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 30절 이른바 황금 체인, 골든 체인, 황금 사슬은 이미 미리 아심에서 영화까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개개인에게 특별하게 주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뒷짐을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 일을 주도하시고 그 성령의 주도하시는 역사 속에 구원과 성화가 일어나는 그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 입구까지 다 데려갈 테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 그게 아니라 성실함으로 진지하게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구원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은혜를 선물을 내게 주신 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보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필사적인 노력을 하면서 자기의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보이는 반응은 방관과 무관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고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앞에서 적극 그 뜻에 순종하고 기꺼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간은 이렇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계획되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집단이 아니라 실제 각각의 개인을 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믿을 사람이라는 부류를 추상적으로 정한 다음에 누가 그 부류에 들어올지를 인간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아십니다. 세상에 이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수많은 택자들이 이 지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서 갔는데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택자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신다고요? 정말로? 그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로 제안할 때 생기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놈이 다 그놈 같은데 그 양의 목자는 그 100명의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그 양의 특징을 정확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다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로 들어오게 할 때 아무 양 들어와 그 다음 아무 양 이름을 불러서 우리 안으로 이끌어드린다. 양의 이름을 불러주는 목자. 그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별적 부르심은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차가운 명부 작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사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을 예정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을 예정하신 것이다.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부모가 그 자식을 발가숭이 아기 때부터 그 자녀의 모든 것을 알듯이 어떻게 태어났고 이 자녀의 성격이 어떤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를 그냥 이렇게 척 보기만 해도 그게 파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모두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유, 난 사람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고 예배 빠졌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저는 모를 수 있어요. 저는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이 많고 많은 신자 중에 난 사람 지난주에 내가 그렇게 내가 경건에 게을렀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시겠나. 아주 지극히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의 감정의 미묘한 변화까지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들통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매일 매시 매분 매초마다 들여다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고 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로 하나님 가까이로 이끌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정된 자들의 그 숫자는 확실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더 나중에 더 늘어나거나 더 줄어드는 그런 법이 없다고 고백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택자의 수는 절대로 가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 속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수정되고 수정되고 수정되는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중간중간에 수정되거나 실패하는 법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변덕과 실패와 무능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뿌리는 하나님의 확고한 뜻에 굳게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을 저질러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웃!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구원의 불변성은 인간의 행동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택하심을 입은 성도 안에서 믿고 회개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동인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구원의 수는 확정되어 있고 불변합니다. 더해지거나 감해질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확고하고 절대로 가변적이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게 될지 누가 버림을 받게 될지 계속 수정해 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택했는데 갈수록 삐딱하니까 너는 여기서 이제 취소, 구원 취소. 너는 처음에는 삐딱했는데 갈수록 잘하니까 너는 그러면 너는 이제 구원, 너는 구원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은 구원받은 무리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지만 하나님은 그 큰 무리의 모든 택자들, 비가시적 교회의 멤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정확히 아시고 그 수는 확정적인 수다. 처음부터 끝까지 확정된 수. 이 모든 택자들이 구원 안으로 모두 들어오게 되는 날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날이 될 것이라는. 자,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그래서 이 목회적인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에게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작정,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지향해야 될 일입니다. 충분히 복음을 듣고 구원에 대한 이해, 확신, 믿음이 생긴 분들에게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를 가르치라고 많은 믿음의 스승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성경 복음의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선택과 위기의 교리가 아주 난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이해되지 않는 거 정상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또렷하게 이 교리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게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든 그 택자의 명부를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 안에서 고개를 들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에게 나아가라고만 말씀합니다. 결코 주께 나오는 자를 주께서 내어쫓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지의 여부는 그리스도 밖에서 얻어낼 수 있는 무슨 비밀 정보 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 지은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참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열매, 그리고 성경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고 있고 확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더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해야 되고, 그 가운데 내 영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주목하면서 더 큰 믿음 얻기를 사모함으로 경건을 훈련하고 진지하고 성실함 가운데 믿음의 행군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점점 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더 퇴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공동체 안에 있단 말이죠. 자,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내 마음이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영혼의 미동조차 일어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의 영혼입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조금도 마음에 어떤 이런 교리의 깨달음들이 와닿지 않으면서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 영혼의 상태입니다. 택자는 이런 모든 진리를 듣게 될 때 자기의 믿음이 대단한 수준에 있다고 여기지 뭐 않더라도 이런 진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을.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모두 실망스러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자신에게 주시기를 소망하고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의 교리는 굳게 닫힌 하늘의 차가운 비밀이 아닙니다.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 안에 있다는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토대입니다. 성도는 자기 결심, 자기 의지에 의한 불안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목적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불완전성, 자기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고 확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신 그 목적성,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기다가. 동시에 이 교리 앞에서 함부로 자신의 영혼이나 타인의 영혼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 안에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백을 만들어가는 삶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고백을 만들어가는 삶.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내 자신의 노력으로 내 자신의 의로움을 요만큼이라도 드러낼 수 없는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전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백을 만들어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것을 이 교리는 우리에게 원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 마지막 때에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